동시에 저도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 남서부 지역은 그와는 또 많이 다른 분위기인데요. 히스패닉 계열이 주류인 도시도 많고 또 대규모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보존구역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지역에 사시는 히스패닉 분과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들을 만나 이들의 문화와 삶 그리고 생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갤럽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갤럽은 애리조나주 경계선 근처 그리고 역사적인 66번 국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저는 이곳의 원주민인 나바호족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나바호족은 유럽인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농사를 지었던 부족입니다. 현재는 자치국인 나바호 국가에서 살며 박물관, 체험관 그리고 관광지로 자신들의 문화와 세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이 땅을 지키는 데 힘쓰는 목장 주인인 도노반을 만났습니다.
My name's Donovan Carlyle.
제 이름은 도노반 칼라일입니다. 뉴멕시코 토해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나바호 보존구역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의 나바호입니다. 이곳에 있는 집과 목장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저희 조부모님인 도로시 보험원과 로버트 보험원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은 무각 해리퍼드 종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목축업은 이 지역의 주산업인데요. 도노반의 가족은 최대한 자연적인 방식으로 목축업을 합니다. 자연과 동물을 존중하는 방식은 다른 이들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러한 존중 정신 덕에 보호구역 내 생태계가 정말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야생을 위해 자연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두면서도 사람의 손이 덜 타고 외진 곳을 찾아 떠나기 원하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The ranch way of life to me is a way of life of living.
목장의 삶은 제게 인생과 다름없습니다. 전 제가 카우보이가 아니라 목장주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관리하고 동물을 보살피는 목장주 말이죠. 목장 일은 전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소 출산부터 말 훈련까지 전부 다요. 저는 동물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이젠 축산업에 대해서 제가 배운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죠.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깨달았던 걸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축산업과 동물을 돌보려는 의지, 책임감 갖기, 일찍 일어나기, 직업의식까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땅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죠.
나바호족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보존시키기 위해 도노반의 경우처럼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도노반의 자녀들을 보며 저는 보통 같으면 SNS에 푹 빠져있을 나이인데도 얼마나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Nowadays, a lot of people refer...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우린 사랑하는 말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을 타고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소를 몰 때 자동차를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Right now this is one of our young horses. He's never really been handled much.
이 녀석은 좀 어려요. 고삐를 채운 것 말고는. 그런데 이제 제 딸이 둥글게 돌리면서 길을 들이는데 다른 말을 활용해서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죠.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산에서 살던 야생마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야생마가 길들여지게 훈련받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힘을 주는 다리 방향대로 말이 방향을 트는 걸 보면서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말은 저를 신뢰하진 않아도 도노반의 딸 샤이는 매우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샤이는 동물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동물을 믿어줘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도노반의 가족 안에는 그러한 자연과 동물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이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 말을 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참 살다 보니 야생마였던 말도 타보게 됐네요. 앨버커키에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 다른 원주민 보존마을인 헤메스 스프링스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엔 등산로, 유적지, 국립공원 등 볼거리가 다양하고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는 풍습과 전통도 많았는데요. 외부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는 종교 풍습도 많아 비밀스럽다고도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헤메스 마을로 시집온 플로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수제 도자기가 가득한 플로의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나중에 플로와 이 남편이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단 1,000명밖에 모르는 부족어 키오아를 구사할 줄 아는 두 분이시더라고요.
My name is Florence Yepa.
내 이름은 플로렌스 예파예요. 전 이곳 뉴멕시코에 있는 왈라토아 헤이미 푀블로 출신이죠. 지금 이곳 출신 중에 토아라고 불리는 이 전통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20명 정도예요. 나는 원래 헤이미 혼혈이라서 다른 곳에 살았죠. 아버지는 서쪽 지역에 있는 올드 라구나 출신이고요. 처음 히메스에 왔을 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내 나이가 15, 16살 정도였을 거예요.
Everything was foreign to me.
모든 것이 낯설었죠. 문화, 전통, 또 여자로서의 제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요. 그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도예도 배울 수 있었죠.
This is the main clay that we get down the lower area.
이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지역의 흙이에요. 지금은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채취했어요. 색깔도 다양하고요. 여기 보시는 짙은 회색의 흙도 있고 또 핑크빛을 띠는 것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어요.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도공이라고 불리는데 다양하고 화려한 공예품을 만든답니다.
플로가 말한 것처럼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흙이 존재하기에 도예업이 흔하게 되었는데요. 남서부 지역에서 나는 특이한 색깔의 흙이 많기 때문에 그로 만든 도자기를 보면 이 지역 작품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This is a combination of earth and
이건 흙과 돌을 섞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난 항상 점토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돌보다 흙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Yeah, I see that.
Okay.
정말 그렇네요.
These are all natural clays. They're not commercial clays. These are all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천연 점토예요. 모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채취한 것이죠.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땅을 어머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점토나 알료를 따로 팔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재료는 우리들만 쓸 수 있어요. 어머니 돼지에 대한 존중의 의미죠.
플로가 말한 그녀, 즉 돼지의 어머니는 신비로운 존재이자 삶의 방식이었어요. 플로의 도자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This is father, meaning the male. Father's sky.
이 부분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위쪽에 뚫린 부분을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지요. 받침은 어머니라고 해요. 우리 여인네들 삶이 그렇듯이 어깨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남자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요. 가족을 보호하고 양식을 제공하는 일이 남자의 일이니까요. 여기 동그라미는 영원한 삶을 의미해요. 여기 네 개의 꽃잎은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한답니다. 그게 내 꽃잎의 의미예요.
That's why you say.
그래서 모든 작품에 이야기가 있다고 하신 거군요.
Yeah. Uh-huh.
네, 맞아요.
플로가 자신이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런 신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They told me you are born who you are. You can never wash away.
운명을 타고난다고 하셨어요. 운명은 벗어날 수도, 씻어낼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라고 하셨어요. 난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인 척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해도 내 자신을 부정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마을의 연장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이어가면서 아이들이 이런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엔 다른 가족의 문화와 전통을 알아보기 위해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떠났습니다. 샌안토니오처럼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얽혀있는 그런 곳에선 자신만의 문화를 지키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스페인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멕시코에 점령당했고 그 후 독일인들이 정착하면서 현재는 세계 각국 인종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샌안토니오 다운타운 내 위치한 마켓스퀘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멕시칸 상점가가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여 마켓스퀘어 상점가를 지금의 모습으로 재개발한 코르테즈 가족의 손녀딸을 만나보았습니다.
My name is Carino Cortez. I'm a third generation.
네, 제 이름은 카리뇨 코르테즈예요. 전 라 패밀리아 코르테즈 레스토랑을 3대째 이어가고 있죠. 전 주로 새로 개업한 비바빌라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I'm a third generation Mexican American working in our family.
전 멕시코계 미국인 3세이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힘을 보태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일반 다른 가정들보다 문화를 이어가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에요. 저희 레스토랑을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장식이 돼 있고 또 복장과 음악, 음식 모두 전통적이에요. 저희는 그냥 퓨전 음식을 내놓으면서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의 일부인 다양한 명절과 전통을 함께 축하하고 또 그에 맞는 음식을 선보이죠.
It was always ingrained into us.
이 모든 것이 아주 뿌리 깊은 문화예요. 흔한 마리아치 음악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단순히 명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테마도 선보이고 타말레도 이 단순한 메뉴가 아닌 문화적인 전통이자 오랜 식문화를 선보이는 거예요.
My family began their story back in the late 1930s.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출신이신데 미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던 이모 삼촌과 살기 위해 미국으로 오셨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이곳 마켓스퀘어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고기를 배달하러 갔는데 그곳 사장이 장사하는 게 지겨워졌는지 이 가게를 $150에 사지 않겠냐고 물어봤대요. 사업가 정신이 투철했던 할아버지는 사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서 이 미티에라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레시피로 시작한 그곳은 카운터 하나와 작은 테이블 세 개뿐이었지만 이제 500석이 넘는 레스토랑으로 성장을 했죠.
Mitiera is downtown San Antonio and Market Square.
미티에라는 샌 안토니오 시내의 마켓 스퀘어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그 작은 가게를 구입했을 때 이곳은 원래 샌 안토니오의 농산물 터미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트럭과 농부들이 오고 갔는데 그 농부들은 자신의 농작물을 장을 보는 사람들이나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에 주로 팔았어요. 게다가 문화도 아주 다양했죠. 이탈리아인, 동양인, 레바논 사람 등이 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향신료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70년대에 이르러서 농산물 터미널이 남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곳이 활기를 잃게 됐습니다. 옛 터미널 자리는 그냥 방치되고 말았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곳의 가능성을 높게 보셨어요. 샌 안토니오 씨는 이곳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이곳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하셨죠. 결국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사들였고 지금 저희가 있는 라 마가리타를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멕시코 전통을 이어가셨죠. 지금의 마켓스퀘어를 보면 멕시코의 시장과 축제 분위기가 나요. 다양한 멕시코 전통을 목격할 수가 있죠. 할아버지가 퍼뜨리고자 하셨던 전통과 문화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르테즈 가족은 자신들이 문화를 보전하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그들이 성과를 입증하는 곳이 되었죠. 음식, 옷, 보석, 장난감, 장식품 등등 이곳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낮에는 마술과 공연이, 밤에는 음악과 미술 전시로 거리가 활기를 띠고요. 카리뇨와 함께 구역 곳곳을 걸을 때마다 괜히 저도 뿌듯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It's important that every generation constantly tells the younger ones.
우리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려주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줘야 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과달라하라에서 오셔서 무일푼으로 쉬지 않고 일하셨죠. 저희 레스토랑에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커다란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겨요. 미국에서는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 중에 오직 3% 정도만이 3대까지 이어지는데 이 4대까지 가면 그 수치는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저희들에게도 큰 도전이기도 해요. 가족들끼리 화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단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600여 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많은 직원들과 항상 다시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세요. 미티에라에 와서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애도하기도 하고 밤늦게 와서 최고의 밤을 보내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그런 추억을 만들어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생각이 확장된 것 같았습니다. 나바우 국가에서 저는 목장 주인이자 자신이 사는 땅의 수호자인 도노반을 만났습니다. 고풍스럽고 신비로운 히미스 스프링스에선 스토리텔러이자 도예가인 플로를 만났습니다. 플로는 도자기로 히미스 부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공동체에 일깨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스토릭 마켓스퀘어를 부흥시킨 코르테즈 가족의 일원인 카리뇨를 만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이곳의 배경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확장되고 눈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동물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내가 사는 땅, 언어,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아끼면서 후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개개인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고 자신의 부모님이 그랬듯 이 문화를 후세에 전하는데도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되네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어릴 적 고향을 떠나온 김정우 씨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북한에서의 많은 추억이 있진 않지만 절경이 아름다웠던 묘향산의 풍경은 또렷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우 씨는 남북이 왕래할 날을 그린다며 이루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 고향이 묘향산 쪽에 있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에 아주 가까운 곳인데요. 그 평양 위에 있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 옛날에 국사교과서에 그 살수대첩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저희 고향인데요. 청천강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정말 에메랄드 빛이 나면서 이게 바다야 강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은어들이 막 팔딱팔딱 뛰어노는 게 다 보일 정도로 정말 맑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천강 자락에 가서도 한번 공연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묘향산이 정말 아름다운 금강산 다음으로 정말 절경인 그런 곳인데 묘향산에 가서도 한번 공연도 해보고 싶고 북한의 그 묘향산에 가면 친선전람관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이 외교관들과 이제 만났을 때 그 외국 대사들이 또는 뭐 외국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들을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비치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친선전람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도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자강도 향산군 묘향산에 있는 전시관입니다. 10만여 점의 진귀한 선물이 대륙별로 또 나라별로 진열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금강산 그 관광이 열렸을 때는 그곳이 이제 외국 분들한테는 열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많은 국가 보물과 그런 문화재와 또는 그런 귀중한 그런 보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뜻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아마 북한 주민들은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생소할 텐데요. 김정호 씨의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면 어떤 반응일까요?
글쎄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선생님도 아, 되게 쇳소리 같다, 되게 자연 같다, 되게 맑다라고 느꼈잖아요. 네, 그렇듯이 북한 주민들도 여기에 먼저 오신 그 탈북민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을 때도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아, 이런 악기도 있어? 야, 이거 소리 좋은데? 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많은 탈북민 리더 선배님들이 그렇게 한번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많은 그 지금 살고 계신 많은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반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정우 씨처럼 한국에서 오카리나 연주자로 활동하는 또 다른 탈북민도 있을까요?
북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최초이고요. 한국 연주자분들 역시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막 엄청 잘하는 프로 연주가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쪽인 거지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고 더 많이 앞으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선구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죠. 지금 최초로 이제 그 한양대학교와 지금 세종대학교에 오카리나과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장입니다. 오카리나로서는.
머지않은 날 오카리나 연주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김정우 씨. 한국에서 자기 직업을 찾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북한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곱씹는다고 합니다.
많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는 너무 자유롭고 많은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많은 공간에 제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만 북한에서의 그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의 가장 그런 행복한 기억은 정말 돈 주고도 못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저대로 북한에서의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기억을 추억 삼아서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용문대굴이라고 정말 북한에서 가장 큰 그 굴이 있어요. 그 굴의 길이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너무 커가지고 뭐 김일성 생가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곳도 있고 수정이 너무 많은 곳도 뭐 그 동굴 안에 있고 그래서
북한에서의 여러 추억 가운데 특히나 김정우 씨는 평안북도 구장군에 있는 북한 최대 천연석회 동굴이죠. 용문대굴을 떠올렸는데요. 그곳에서는 또 어떤 추억이 있을지, 그리고 김정우 씨는 이 통일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부에 있는 8개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미국에는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 말고도 훌륭한 명문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서부에 있는 명문사립 노스웨스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51년에 설립된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좀 떨어지지만 시카고 대학교와 함께 미국 중부 고등교육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명문대학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이라는 인구 7만 5천 명가량 되는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으며 미시간 호수를 따라 해안선을 이르며 아름답게 펼쳐진 240여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은 시카고 대학과 함께 중부지방에서 손꼽히는 명문으로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25위에 오른 최우수 대학의 하나입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역시 최상위 수준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계속해서 노스웨스턴 대학교 학생 현황 한번 살펴보죠.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학부와 대학원생 다 합쳐서 2만 1,000명가량 재학 중이고요. 3,3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재직 중입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은 6명당 1명꼴입니다. 매년 정부기관과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는 연구기금만 해도 7억 달러 이상 되는 중부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형 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졸업생들의 활약상을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눈에 띄는 학교인데요. 특히 졸업생 중에서 언론계나 연예계에 진출한 인사들이 많고요. 대학 총장 등 교육계의 유명한 인사들도 많다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에반스톤에 있는 대형 캠퍼스 외에도 두 개의 캠퍼스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로 들어보시죠.
노스웨스턴 대학은 시카고 다운타운에도 25에이커 규모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것은 의대, 법대 등 전문 대학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중동국가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도 학부과정에 언론방송대학이 설립돼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 캠퍼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스웨스턴 대학 하면 에반스톤에 있는 풍교를 말하게 되죠.
계속해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이름에 얽힌 유래 한번 알아보죠.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이름만 놓고 본다면 북서쪽에 있는 대학교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가 설립자의 이름에서 따오거나 지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독특하게도 지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름처럼 북서쪽도 아닌 중서부인 일리노이주에 있는 학교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미국 식민지 대륙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신생 미합중국은 1787년 7월 13일 노스웨스트 법령을 선포하면서 지금의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인디아나,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사타주를 총칭해서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초기에는 델라웨어, 마이애미, 쇼니 등의 인디안 부족들과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정착민만 거주하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영토에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할 만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리교단 목사들과 교인, 지역사회 지도자 등 9명의 뜻을 모아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게 바로 오늘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출발이라고 하네요. 이 리즈빌은 훗날 노스웨스턴 대학교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존 에반스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있는 에반스톤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단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설립 4년 만인 1855년 11월 5일 드디어 문을 여는데요. 개교 당시 학생은 10명, 교수는 불과 2명뿐이었다고 하네요.
예, 설립 초기에는 6개의 교실, 예배당, 박물관, 2개의 소강당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는 학생들의 숙소가 들어가 있는 3층짜리 목조 건물인 올드 칼리지라고 불리는 첫 교사가 헌당되고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두 명의 초대 교수였던 헨리 노이즈 박사와 윌리엄 간맨 교수의 첫 강의로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출발했습니다.
이후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영국식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 독일식 연구 중심의 교육을 접목해서 학부의 초석을 마련하고요. 전문대학원과 순수 일반대학원의 성장을 통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 하나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서부의 애나폴리스라는 독특한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애나폴리스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주도로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곳인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이런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하네요.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진주만이 일본의 공격을 받은 직후 당시 프랭클린 블리스 스나이더 18대 총장은 즉각적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모든 자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스나이더 총장의 헌신적인 자세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노스웨스턴 대학은 컬럼비아 대학과 노틀댐 대학과 함께 연합해 대학 캠퍼스 내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고 해군 장교를 배출하는 전시체제의 해군사관학교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 대학은 미시간 호반에 자리 잡은 애나폴리스라는 별명이 스나이더 총장에게는 해군 제독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2차 대전 기간에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입대한 학생들은 2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또 헌혈운동과 고철조각 모으기, 비누 모으기 등 모금운동을 통해서 전선에 자금을 보내는 운동도 전개했는데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노스웨스턴의 헌신적인 참여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노스웨스턴 대학교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자, 어린 딸을 둔 어머니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이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그 원인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아, 저 사람 참 뒤끝 길어. 상처받고 생긴 나쁜 감정 때문에 힘드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전문가 조언 준비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오늘 첫 주제가 초경, 첫 월경이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달거리 위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미국 소녀들의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잖아요. 왜 그런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연구를 살펴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초경 시기가 뭐 아무리 빨라야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쯤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뭐 저희 나이 때는 뭐 중학교에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대다수고 늦으면 고등학교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이가 초경을 한다고 하니까 이 어린 자녀와 부모들 모두 당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새 연구 내용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해서 미국 소녀들이 생애 첫 월경을 평균적으로 약 6개월, 그러니까 반년 정도 더 일찍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9살 이전에 초경을 하는 소녀들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네.
전문가들도 이 나이는 9살 이전의 나이는 월경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월경이라는 게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란 활동이 시작되면서 월경을 하는 건데 일단 연구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연구는요, 이 아이폰, 휴대폰 아이폰의 애플 리서치 앱을 통해서 등록된 7만 1,000명 이상의 여성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첫 월경을 언제 했는지 물었더니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작한 그 평균 연령이 11.9세였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네.
1950년에서 1969년 사이의 평균 연령인 12.5세에서 더 어려진 거죠.
네.
더욱이 11살 이전이라는 답도 8.6%에서 15.5%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9살 이전에 생리를 시작한 경우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소녀들 사이에 이런 이른 초경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네. 이 여성한테 월경은 중요한 건강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월경이 변화하는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 대해서 논평한 컬럼비아 대학교 로런 하우튼 부교수의 견해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실려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우튼 부교수는 월경을 시작하는 나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규칙적인 월경 주기에 이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문제는 초경이 빨라지는 것은 심혈관 질환, 비만, 유산, 조기 사망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등 여러 암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네.
12살 이전에 첫 생리를 시작한 사람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것이 하우튼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하우튼 박사는 조기 사춘기 위험에 대해서 아동 비만율 증가를 꼽으면서 스트레스도 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얽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다 호르몬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신체의 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게 증가하고요. 안드로젠 호르몬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드로젠은 남성 호르몬이지만 여성의 몸에도 조금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 안드로젠이 증가하면 조기 사춘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두 호르몬 수치도 따라서 올라가고 조기 사춘기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 조직도 문제입니다. 이 네. 비만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안드로젠과 같은 호르몬을 에스트로젠으로 바꾸는데 지방 조직이 이 에스트로젠은 여성의 유방 발달 또 월경 시작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비만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다는
네네.
얘기군요. 그럼 조기 사춘기, 사춘기를 일찍 경험하는 위험은 뭘까요? 앞서 조기 초경이 유방암 발병을 20% 높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시내티 어린이병원 의료센터의 임상의사이고 또 연구자인 프랭크 비로 박사는 이 조기 사춘기 상황을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소녀들의 그 유방 발달이 뭐 6달에서 1년 정도 더 빨라졌다면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유방암 신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사춘기하고 조기 초경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자, 조기 초경의 원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도 지목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환경 호르몬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내분비계 교란 화학 물질로는 화장품도 많고요. 또 개인 관리 제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네.
플라스틱을 아주 부드럽게 하는 이 화학 물질이 몸에 흡수가 되면 호르몬 수용체에서 결합해서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부 공기 오염 물질도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약도 포함됩니다.
네.
가게에서 돈 내고 받는 영수증이 있죠. 이 영수증에도 프탈레이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 부모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아이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면서 쉬쉬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건강한 생활과 식습관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운동도 하고 또 수면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정신적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자,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소녀들 초경 시기 상황, 원인, 대처 방법 등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정신 건강 관련 소식인데요. 뒤끝 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들은 적도 있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뒤끝이라는 게요.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을 마음에 뒀다가 나중에 안 갚음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소개한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신 건강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렇죠.
화가 나서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심장병, 만성 통증의 위험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소개한 작은 연구 결과로는 이 원한을 품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악화하고 내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심한 모욕을 당했거나 배신을 경험했다면 이걸 또 참고 아무 일 없이 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네. 네.
심리학자들도 이런 경험으로 갖게 된 원한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한을 품는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건강을 위해서 이 원한을 놓아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자 먼저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한은 주로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배신감 느끼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원한은 미래의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경고하는 신호이자 감정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화시키고요. 사회적 관계에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한을 어떻게 놓아주느냐. 내 원한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 원한이 나를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 자문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네.
불안하고 우울하다면 우울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치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원한의 의미를 파악하게.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나 가볍게 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운동 전에 느끼는 감정을 파악하고 운동 후에 변화를 기록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알면 감정, 원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감과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운동이 정신 건강에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참 새롭네요. 그럼 뒤끝 관리 혹은 삭제 세 번째 방법 뭔가요?
아, 이 돌을 닦아야 될까? 이게 가장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네. 스탠퍼드 대학에서 용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프레드 르스킨 씨는 원한을 품으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불만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다면서 자신이 상담한 환자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자, 병으로 사망한 형을 둔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네.
이 남성은 그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더 일찍 형을 병원에 데려갔다면 형이 지금 살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곤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 말하는 것이 형을 잃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라도 하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고통은 그대로고 또 원한은 깊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원한을 불만 이야기로 반복을 하면 몸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답니다.
네.
이런 불만과 원한을 느끼고 말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까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치유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만 이야기에 대한 그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원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용서라는 것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내 감정을 극복하는 학습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상처받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학습된 기술이라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연구 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이 내용은 인지도가 높은 현대 심리치료학 중 하나로 일명 리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REACH 모델인데요.
네.
이 리치는 어디에 도달한다는 의미의 영어이기도 하죠.
네.
각 알파벳이 용서를 위한 기술을 익히는 각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 단어를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실행하면 되는데요.
네,
먼저
R.
R.
네.
Recall the hurts입니다. 싫고 힘들겠지만 상처받은 경험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객관성이 중요한데요. 상대에 대한 어떤 악감정 또는 자기 연민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 어렵다면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E.
E. Empathize with the one who hurt you.
아.
공감하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건데요.
아이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가 마치 상대의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사실관계보다 상대를 좋게 보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처럼요.
아.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되게 자신이 공포, 불안, 고통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행, 폭언을 제정신으로 하는 사람들도 드문 겁니다.
아, 네. 자, R, E 했습니다. 그리고 A, C, H도 가볼까요?
예. A는 이타적인 선물 찾기입니다. C, 공개적으로 확약하기. H, 포기하지 말고 지키기입니다.
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 감정, 뭔가 좀 선물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도 그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계약서를 써보는 겁니다. 편지도 되고요. 일지, 시, 노래 등으로도 표현할 계획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자신이 용서한 일을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끝으로 마지막.
용서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용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용서에 도달하기, 리치,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요. 자, 오늘 멋지고 마치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소통 행사를 마련하는 통일교육 주간입니다. 올해 행사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인데요.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에서는 북한인권 통일 골든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통일 골든벨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북한은 출신 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형 불평등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층 구조는 크게 세 계층으로 구분되는데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가 개최한 통일 골든벨이 열리는 가운데 22번 문제가 나갑니다.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리베르타스는 매년 통일교육 주간을 맞이해 대학사회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이 북한인권과 통일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5회로 리베르타스의 임원진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리베르타스 탈북민 임충혁 부회장에게 들어봅니다.
3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통일연구원이랑 사단법인 물망초에 보내서 지원금을 확보를 했고 4월 달에 이제 포스터와 운영진을 구성을 했고 4월 말부터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고 최종 지원자는 6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당일로서가 좀 많이 나서 오늘 46명 정도가 현장에 왔습니다. 사전에 통일 골든벨 문제를 200문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이 왔어요. 문제에 대한 오류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문제에 대한 무리가 많아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어서 문제를 좀 어렵게 준비했고 더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북한인권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오시고 다들 노트에다 열심히 필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뿌듯했고 이 통일골든벨을 개최하는 목적과 잘 부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리베르타스의 임원진과 학회원 10여 명이 모여 이 통일골든벨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학회원인 이혜성 학생은 북한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해 예비 문제까지 모두 60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주로 북한 인권과 통일을 주제로 했는데요. 그 안에서 세분화된 주제로는 인권 파트, 그다음 경제 파트, 문화 파트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상, 중, 하로 분류를 해서 초반에는 조금 쉬운 문제를 내고 뒤에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해서 골든벨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태도가 최근에 변하다 보니까 이제 변화하는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중요한 현안들을 위주로 문제를 뽑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치, 비종교 학회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견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통일 골든벨은 전국의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열렸는데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공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문과생들만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과 캠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전공학과는 사실 참여자 수는 몇 명 안 됐거든요. 한 6, 7명 내외였는데 그분들이 좀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역시 전공은 무시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모여주셔서 골든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삼 이제 북한 인권이나 통일을 주제로도 이렇게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오늘의 계기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진행될수록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요. 탈락한 참가자들의 수가 남아있는 참가자들의 수보다 많아졌습니다. 리베르타스의 학회원이라는 한 학생도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아쉽지만 초반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국제철도협력기구 OSGK 또는 OSSHD를 쓰시면 됩니다. 설마 다 틀렸나요?
사전에 이제 문제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 어제부터 준비를 했는데 쉽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조금 초반에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 능라도 경기장 그 질문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일단 초반에 탈락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놀랐고 또 감명 깊었습니다. 뭐 학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참가하게 됐다는 한 학생도 만났는데요. 서울대학교 재학생인 장선민 학생이고요. 이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과 통일에 관해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여기 학교는 아니고 서울대학교 아시안 운명학부 21학번인데 전공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입문되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북한 중이 계층이 세 개로 나눠졌다고는 하는데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혁명 계층으로 써놔가지고 틀렸어요. 예상 기출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뭔가 딥한 거는 잘 몰라가지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대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을 마음도 하는데 무슨 기관까지 다 아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놀랐고 나도 뭔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퀴즈 공부하면서 기초 상식 같은 거를 쌓은 것 같아요.
제5회 통일 골든벨의 우승자는 생각보다 빨리 가려졌습니다. 30번대 문제를 넘어가면서 정답을 맞힌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1등이 먼저 가려지고 이후 2, 3위를 선정하기 위한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우승자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통일외교 안보 전공의 22학번 김아영 학생인데요. 그 소감 들어봅니다.
북한 학과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참가하게 됐어요. 예상 문제 좀 열심히 공부했고 북한 인권 골든벨이라고 해서 인권 분야 문제 좀 나올 것 같아서 까먹고 있던 북한 법들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문제 뒤에 많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판가름이 났어가지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좋기도 한데 좀 죄송한 마음. 그래도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안도감도 있고 좀 더 앞으로 이런 활동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김하영 학생은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학과와 관련한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고요. 행사 참여로 북한 인권과 통일 문제에 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정치 외교 전반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별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북한학을 하게 된 거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학과 이제 오기 전에는 사실 북한 아동 문제 인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다른 시급한 문제도 너무 많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많이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일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 행사장에서는 통일 골든벨이 진행되는 과정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관계자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를 후원한 사단법인 물망초의 관계자였고요. 홍라희 부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청년 세대의 희망을 봤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통일 골든벨을 지금 지원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참석을 하고 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 올해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왔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고 이 관심들을 보면서 저도 좀 기분이 좋고 희망도 생기고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통일 골든벨 1, 2, 3위가 가려지고 부상을 포함한 수상이 이뤄졌습니다. 탈락한 참가자와 또 행사 관계자 모두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고요.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더불어 리베르타스는 1학기에 예정인 프로젝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두길 기대했고요. 또 다음 학기에는 새로운 임원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혜성 학생이 차기 회장이 될 예정인데요. 그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식품자원경제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업과 자원에 관한 경제학을 배우는데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나 그다음에 북한의 농업, 그다음에 북한의 자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저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내년 봄 학기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부원 중에 북한 이탈 주민 수가 굉장히 적어서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이 저희 동아리에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를 딥하게 알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좀 더 유쾌한 방식으로 넓게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